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배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또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느냐. 형제들과 나누는 교제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저 가인과 아벨 형제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당시의 교회,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라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는 8절까지 그 유형교회 안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죽이는 죄악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9절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가인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벨을 들러 데리고 나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아벨의 행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모르고 아벨이 어디 있지 하고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은 전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의 심판자로 강림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던 질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에도 아담에게 어떻게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애타게 아담을 찾으셨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때에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내가 왜 내 앞에서 죄를 범하여 나를 피해 숨었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숨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를 드러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어찌하여 아벨을 미워하여 죽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가인의 죄악을 알려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인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가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아담의 고백에는 이브 탓을 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고백만이 있었는데 가인에게서도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벨을 찾으며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가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고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악한 거짓이에요. 의도가 있는 거짓이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었듯이 가인도 자기의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가인은 단순히 내가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하고 거짓말을 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있는 대답이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아담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것이 가인이 가지고 있던 진짜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형제를 향한 가인의 죄악, 가인의 죄성, 가인 안에 무엇이 가득 차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자였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벨을 왜 당신이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 묻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나더러 아우를 지키라는 율법을 주었느냐. 자기는 그 율법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형제를 지켜야 하느냐. 둘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모습이었고요. 가인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동생을 죽이고도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담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이 가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마음이 딱딱한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정당하다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모습이고요. 모든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죄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인의 죄악을 드러내세요. 다시 한번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가인이 회개하지 않자 마침내 심판을 내리십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흘린 피가 가인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증거한 가인의 죄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결국 형제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되어 살인죄까지 나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형제와의 깨진 관계 속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철저히 자기 죄성을 따라 세상 싸움을 하고 세상 힘으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이 좀 심각하죠.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죄악에 반하는 아벨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아벨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도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아벨도 싸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어떤 싸움을 싸웠나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가인처럼 세상 전쟁, 육체의 전쟁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하는 전쟁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만이 아닙니다. 구원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싸움이 이랬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세상 싸움을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싸움을 싸웠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벨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수많은 가인들에 의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들은 가인과 같은 이 세상만 붙들고 미움과 분노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아벨의 흘린 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흘린 피가 가인을 비롯하여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이 내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6장 9절에서 11절에 천국에 이르러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천국에 이른 성도들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은 믿음을 증거하는 싸움을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소개하세요. 즉, 그들은 복음 말씀을 붙들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 그들이 흘린 피의 보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시죠? 천국에 이른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며 속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가인과 같은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안 갚아주실 것입니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성도들은 이미 그 영이 영화롭게 되어 온전히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저 개인적인 보복을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수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벨이 참여되어 있고 여러분과 저도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수많은 아벨이 더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벨이 피 흘려 죽은 것 같이 같은 성도의 고난과 핍박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 아벨이 싸웠던 것 같은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싸움이 더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까지 우리도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벨로 또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가인과 같은 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과 함께 아니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가인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되어 아벨이 증거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벨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심판을 가인에게 내리십니다. 어떤 심판이었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 즉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Restless wanderers, 쉼이 없는 방황하는 자, 떠도는 자라는 뜻이죠. 이 심판이 내려지자 가인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린 벌이 너무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 정도의 형벌까지 받아야 하느냐 항변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벌이 내리고 심판이 내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는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받을 형벌만 바라보며 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나 형벌이 크다. 이것이 죄인의 태도라는 거죠.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적길래 이런 형벌을 받으냐 항변하는 것이 죄인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가인의 모습이에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도 모든 죄인들이 심판하러 가면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회개함 없이 지옥으로 가면서도 자기가 받는 벌이 너무나 중하다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비난하고 이를 갈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이 선포하는 죄와 심판의 메시지에 화를 내고요. 아니 지금 잠시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시련까지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받아야 하느냐, 이 어려움에 왜 또 다른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와야 하느냐, 내가 왜 이런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 결국은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보다는 더 나은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회개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가인은 사단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을 죽였고 하나님까지 죽인 자로서 가인이 실제로 받아야 했던 형벌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당장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형벌은 가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인죄에 대해 받아야 되는 형벌로 보이지 않나요? 아니,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가인이 그에 비할 수 없는 이 세상 수준의 형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여 죽인, 그래서 하나님을 죽인 자신의 죄악을 아직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아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며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가인처럼 고의적인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죠. 나는 미워하고 분노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게 죄로 바뀌거든요. 미움과 분노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미움과 분노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 내 탓이 아니고 아벨 탓이고 하나님 탓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탓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와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항변하며 자신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까지 해요. 나를 지켜달라. 회개는 없습니다. 참 뻔뻔하죠. 아니, 죄인이 왜 이렇게 말이 많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돌이키는 모습, 조금도 참여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 상태인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저 자신이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회개는 안 하지만은요, 후회와 뉘우침은 해요. 근데 왜 할까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찾아올 결과들, 여러 가지 손해와 형벌이 두려워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죠? 오직 성령님이 은혜로 주시는 회개. 우리 소율이 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서는 이러한 회개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에는 꼭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교제가 아니에요. 뭔가 회개가 없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 회개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이 항상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기도에는 꼭 회개가 함께 있어야 올바른 교제고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도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회개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용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회개함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없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곧 마음이 딱딱하여져 가인처럼 미움과 분노가 자라가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죽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죄성이 또 찾아온다는 거죠. 따라서 가인이 유리하는 자, 이 땅에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심판을 받게 돼요. You will be a restless wanderers. Wanderer.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야, 네가 이 땅에서 이제 계속해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거야. 이 말씀은 이 땅 어느 곳에서도 가인이 정착하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뒷구절에 가면 가인이 이 심판을 받고도 롯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성도 짓고요. 자식도 낳고요. 너무나 잘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 형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가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며 너무나 잘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너가 이 땅에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닐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정착해서 번성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돌아갈 본향이 없어요.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죠. 가인은 잠시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만 구하며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잠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가인의 삶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가인은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일단 보면 당시에 이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낳은 또 다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뭐 너무나 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또 다른 자식들, 또 다른 형제들의 보복에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죠. 갈수록 가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여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뭘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여전히 회개하는 모습은 없어요. 이 내용에 가장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는 해석은 가인에게 주신 이 표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일반 은혜의 질서로 보는 거예요. 즉, 가인이 지옥 심판으로 가기 전에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혜의 법질서 아래서 common grace, 세상의 법질서 아래에서 가인을 지켜주시고 개인적인 보복을 받지 않게 하시는 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특별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죠. 가인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가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무법과 악이 번성하지 않도록 서로 보복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공평과 정의의 법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나와서 보복하며 하는 것에서 지켜주시는 거죠. 공평과 정의의 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 법 안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지켜주시는 거죠. 이렇게 먼저 이 가인에게 주신 표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이 표를 연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현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인에게 주신 표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세상 죄인들이 받게 하신 표, 사람의 수 또는 짐승의 표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표라는 것도요, 실제로 어떤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표를 허락해 주시는 걸로 보는 거예요. 즉, 가인과 가인에게 속한 후손들이 이 사람의 숫자의 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사단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으셨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서 66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 또다시 자세히는 보지 않겠지만 6이라는 수는 창조의 6일째, 사람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6일째죠. 그래서 7일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숫자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철저한 인본주의 원리, 하나님이 없어요 그 세상에는. 죄인들의 삶의 원리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얘기는 실제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다는 것보다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이 같은 표를 가지고 한편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벨과 같은 참 성도들을 미워하던 자들은 가인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가인이 잘한 거죠. 그들에게는 아벨 같은 자들은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그들 편이라는 것, 비록 유형교회였지만 그들 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한 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으로도 보는 거예요. 오히려 가인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벨들을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벨 이후에 태어나는 셋의 후손들과 같은 참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았겠죠. 그래서 가인을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같은 자들에게 표를 허락하신 것처럼 아벨과 같은 자기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표를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가인과 같은 자들은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그 표를 주시고 그 표로 인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 아까 읽었던 계시록 13장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우리도 표를 받았다고 하세요. 아벨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표를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이것도 영적인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 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너는 내 것이라 표로 인쳐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각기 그 표를 다른 표로 구별하신 두 부류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표로 구별하신 두 부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그 생명이 오히려 법적인 보호를 받고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가인의 표를 받은 자들에 의해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요. 방금 읽은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가 되어 번성을 누리며 세상적으로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지만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 그들과 같이 이 세상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피 흘려 죽기까지 미움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오는 4장 16절부터 이것을 연결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보진 않겠지만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도성을 쌓고 살면서 세상적으로 큰 문명을 이루고 발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세상적으로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그들이 바벨탑까지 쌓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 즉 교회를 이루며 가인의 후손들과 다른 말씀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가인의 백성들에 의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 사랑과 용서의 원리로 살아가요.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 닮은 삶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가 복된 삶이고 누가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시나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삶입니다. 성경은 아벨의 삶을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천국 영광에 이르는 삶, 이들이 복된 자들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삶이, 이 두 부류의 삶이 구별되는 모습이 또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가인의 후손들이요, 세상적으로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루며 번성하며 사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아비 가인의 죄악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죄죠? 4장 23절에 가면 라멕이 그의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진 죄인들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삶,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전히 가인처럼 세상 싸움, 육체의 싸움, 세상 힘의 싸움을 하며 형제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는 삶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원리가 가인의 고백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나요? 그 가인의 도성에서. 그들의 삶의 원리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나는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인 삶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가인의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으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원리를 주셨어요? 처음 아담에게서 이브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고 하실 때에 서로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로 내 중심이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가 아니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고백하며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하나됨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죽이기까지 내 형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에는 이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저 자기가 잘 돼야 하고요. 자기가 유익을 얻어야 하고요. 서로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됨도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 무관심하고요. 미워하고 죽이고 깨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내 유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무관심, 미움, 분노, 죽이고 깨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서로 좋아하는 것 같고요. 서로 위하는 것 같고요. 사랑도 얘기하지만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은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이 교회 생활, 형제들과의 관계, 아니 지금 이 시대의 결혼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무엇에 맞지 않으면 깨지는 관계로 갑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나를 내어주기까지 형제의 유익을 위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가지 않아요. 내 기호에 맞아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 맞아요. 그 삶을 못 살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내 형제를 돌아보며 하나됨을 지키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에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형제 여러분, 세상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남을 끝까지 섬기고 지키며 구원하려는 그 사랑을 결코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너 자신부터.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구하고 자기는 구하지 않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죠. 왜? 아니, 나를 위해서 남이 필요한 거지 남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원리로는 이 십자가 복음이 여기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원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거부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형제들을 섬기고 지켜주고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 형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 내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형제를 죽여요. 하나님을 버린 가인의 후손들의 삶 속에는 무관심, 미움, 분노, 살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서는 거기서 돌이켜 적극적인 관심과 형제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다가 천국에 가서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함이라도 없으면 천국에 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원함이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서 온전히 살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형제인가를 따져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가 되어주는 자입니다.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과 용서로 하나됨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이 교회에 교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적극적인 사랑과 용서로 하나됨을 지키고 내 형제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천국을 증거하겠다. 따라서 이 형제 사랑이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고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처럼 형제를 지켜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물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미움이 자라고 분노가 자라고 무관심이 생겨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Where's your brother and sister? 그때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항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키시고 교제 나누시며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벨의 삶을 가인에게 물으셨듯이 우리 형제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 하나 내 육신의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 천국 가족들을 지키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 믿음의 증거로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배와 형제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기도하시며 서로 보라보시고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천국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고 더욱 예수님 사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내 본성대로 가요. 내 본성은 가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으로 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와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 쉬워요. 아니 남인데, 아니 나하고 안 맞아, 내게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야,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함께 모여 교제 나누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의 형제에게 물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더욱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미움과 분노의 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다가 언제라도 나를 위해 그 관계를 깨고 교제에서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더욱 돌이켜 내 형제자매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힘 넘버 221 함께 찬송하겠습니다.